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역사의 현장에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기사화했다면 아마 한두 줄 갖고는 도저히 될것 같지 않고, 한장 정도 써서도 안될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써내야 겨우 조금이나마 이 부활의 현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마태가 참 귀한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써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몇 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한편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믿는다는 또 산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진술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내용을 담아서 여기에 동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두고 살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는 부분인데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특새를 저희들이 하면서 비록 뭐네 번밖에는 안 모였지만 화수목금 아침 시간에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내용이 짧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단한 구절로 한마디로 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요 한마디로 다 설명해내는 그때 몇 명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망치는 어떻게 들었고 예수님의 어떤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근데 이러한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유일한 사건, 이 거대한 사건을 설명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저도 느끼고 아마 함께 나눈 분들도 느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신기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의 영감,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 놀라우신 이 말씀의 형성 과정.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영어로는 캐논. 캐논이란 말은 자, 이 룰러 있죠? 자. 이렇게 측정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인하여 측정된다. 정경. 이 말씀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룰러, 자의 역할을 해주는, 기준의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정경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과 아울러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상상력이 올라와요. 거룩한 상상력이.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상상되고요. 이게 그냥 아무런 그런 잡다한 상상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 이 거룩한 상상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이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거룩한 상상력을 일으켜서 뭔가 짧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만 한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데요. 이 타자이신 성령님,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이제 혼란해합니다. 혼동합니다. 마치 성령이 내 일부인 것처럼 내가 성령과 완전히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유신론 사상은 아버지든 아들이든 성령님이든 하나님 되신 그분은 우리와 짬뽕 되지 않아요. 개별자예요, 개별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입는 그날이 돼도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지만 그분은 나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느끼고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감격하는 게 아니라 타자 되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역사하신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단순히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앞에 우리를 마주대하도록 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분,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그리스도. 프랜시스 쉐이퍼가 이런 책을 썼어요. God who is there.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니 뭐 이런 제목이 왜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문화와 사조가 바뀌는데 객관성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인 느낌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이 계셔? 뭐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건 크게 상관할 바 없고 그냥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종교는 뭐냐? 나의 느낌. 믿음이라는 것을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나의 감성.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나의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 종교를 뭐죠? 나의 어떤 도덕적 의식. 하나님은 어디 있죠? 하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뭐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변증가는 이 무너져가는 서구의 문명을 앞두고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회복해야 된다. 진리의 진리됨. 진리를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이런 진리가 함몰되어서 결국은 뭐죠? 내가 나에게 보기 좋은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 법도 그렇게 바꾸고. 그게 아니라 객관자이신 하나님이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나는 그 객관적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God who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네 식대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은 객관자 되시는 성령께서 객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존을 우리에게 대면토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난다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주세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한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의 현장이에요. 부활의 현장. 실제로 현장이 있었다. 여러분 어떤 뭐 추측이나 어떤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장이 실제로 현장이 없으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현장이 없으면 그것은 증명될 수 없어요. 아무리 수사를 해도 수사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수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이 보존돼야 되고 현장이 이해돼야 되고 현장이 검증돼야 돼.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몇몇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현장이 있었다.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이 비어지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그 무덤의 돌을 굴린 존재들은 빛나는 하얗게 빛나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은 천사들이었다. 영적인 존재를 믿고 충분히 이것을 증거하는 그 시대에 그분들의 말씀,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예수님을 찬성하든지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있었다. 현장.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멀리 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왔던 여제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났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를 경배했다.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28장에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여제자들과 나중에 열한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예수님. 드디어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영의 눈이 열리면서 아,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다. 이제 이러한 일이 이 현장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설명. 부활의 현장이 있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지대에 있는 짧은 서술이 나옵니다. 경비병들이 어떻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저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것이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사건으로 너희들이 좀 퍼뜨려라. 여러분 이거 좀 황당하게 보이는데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말을 마태가 썼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에 한 몇십 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태가 이런 기록을 특별히 인식하여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가 사역하던 그 시대, 마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때, 사실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쭉 그걸 경험해 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그 상황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수의 부활, 아 그런 건 없어, 그딴 거 없어. 예수의 부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제자들이 알잖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게 오늘까지 이렇게 퍼져진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시절, 자 1세기죠. 1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중간도 아니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어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그때에 복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도 알지만 이미 그 당시 로마 이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글바글거려서 그 정권이 불편해할 정도로 그 당시 시대는 이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과 소문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살아났다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에 이것을 기록할 때 이건 어떤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변증적 서술.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 이 공격이 왔을 때 그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걸 변증이라고 부르는데 마태가 여기에 변증적 서술을 하고 있다.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옳지 않다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태복음이 또 굉장히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현재 드러나고 있는 질문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진단하고 이것을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해석 공동체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패시브하게 아주 수동적으로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들이 조금 명찰하셔가지고 지금 막 머릿속에 컴퓨터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돌아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성경이 대단하구나.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갈려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 작업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를 거기서 만나시고 이 열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대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이 다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처음과 끝이 매듭이 지어지는데 몇 가지 그런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영어로 메시지를 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그 태아가 보호받다가 세상에 성육신 사건으로 태어나는 이제 그러한 장면과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착되었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 속으로 나오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1장과 27장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맥이통한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차원이 좀 높은가요? 제가 이거 얘기해놓고 되게 불안했어요. 아마 이해들 하셨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많은 분들이 흥미롭다.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굉장히 의도적인 어떤 것들이 깔려 있지 않을까. 또 하나 굉장히 아주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란 말이다. 임마누엘.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그 내용이 28장 20절 끝에,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굉장히 문학적으로 완전한 글을 써내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매듭이 지어지는. 자, 이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갈릴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좀더할 텐데, 마태복음 4장에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의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것을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낙후되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무지한 곳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요 과정 속에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해 하시는 과정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누구냐? 왕 대신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킴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과 땅, 죽음과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를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가라. 너희들은 이제 가라.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사역을 이제는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된다. 굉장히 멋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은 2023년도에 부활절에 이 갈릴리 또는 유다와는 정반대에 있는 이 웨스트 노리톤이라고 하는 이 펜실베니아, 미국의 동북 지역의 작은 이 서벌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고 하는 무리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더 이상 어떤 한 국가 형태도 아니고 어떤 한 지역도 아니고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느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자부했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어떤 도시를 성시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그냥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나 어떤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곳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것을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보다 오늘날 많이 쓰는 말 있죠. 네트워크. 서로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국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정말 인종의 색깔을 초월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보십시오. 환영을 받나 안 받나. 처음에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알게 되면 서로 확인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아무리 오지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받아줄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까지 연결되는 이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짧게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만 오늘 특별히 하이라이트를 좀 해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한다 그랬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흩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죠. 26장에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와서 7절, 28장으로 넘어와서 7절에도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마지막 16절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의 질문을 자아내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안 하셔.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 안 하시는데 반면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47절부터 읽을게요. 연결이 되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봐라. 성경은 오류가 있어.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딱 맞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harmonization, 이렇게 화음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 다른 각도에서 쓰여진 이 글들을 어떻게 화음을 맞추듯이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기록할 때 모든 건 낱낱이 다 기록해야 될 책무가 이분들에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말씀의 각도에서 지금 일종의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셀렉티브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통째로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40일. 40일이 짧습니까? 40일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서 승천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두 개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를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왜 주장할까요? 아, 예루살렘이 그래도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중심부 아니야.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모든 걸 점령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예루살렘이 중심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중심부에,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무지한 자들에게, 낙후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갈릴리로 가야 돼.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자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그래서 민중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안병무 박사는, 그분은 갈릴리의 예수, 갈릴리의 예수, 갈릴레이 예수라고 이렇게 그는 썼는데, 자기 식대로 번역을 한 거죠. 예수는, 예수의 복음은 갈릴리의 복음이다. 주변인들의 복음.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갈릴리, 그리고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은 예루살렘 파입니까? 갈릴리 파입니까? 파가 갈리더라고요. 제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사귄 분들 중에는 뭐 이곳저곳 가면 참 많이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세미나 인도하는 그때인데, 같이 이제 그뭐뭐뭐 이름만 되면 여러분 잘 아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유력한 분, 소위 유력한 목회자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옛날 얘기들 나누고, 그중에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 들어간 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친하게 서로 지내니까 얘기를 하는데, 박 목사님 필라델피아에서 몇년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오늘까지 35년 살았습니다. 와, 그러시네, 누가. 근데 다 그건 아니고 중간에 조금 구멍은 있는데, 그래서 35년이라는 긴 시간 역사가 제가 있어요. 근데 25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시골에서 오래 계시냐고, 저보러. 왜 이렇게 시골에서 오래 계시냐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수도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당연히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죠.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가야죠. 그래야 세상이 떠들썩해지는 거죠. 중심부로 가야지. 예, 중심부로 가야지.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파인가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한국의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하나도 힘이 안 들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비교적 인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이제 부목사님들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딱 6년 지나면 떠나야 돼요, 교회를. 6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40대 초반 이전에 다 교회를 떠나요. 자기 자리 찾아가야 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부목사님들이 아무 데서나 부르시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못 가요. 왜냐하면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에 가서 부목사를 하면 절대로 수도권으로 재진입이 안 된대.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예루살렘 파들이에요. 예루살렘 파들이에요. 미국에서 함께 이민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요, 저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우, 필라델피아, 아유, 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렇지 않아요? 뭐가 어때서요? 그래도 이민 목회를 하려면 남가주 쪽, 아니면 북부 뉴저지 정도는 가야지. 메트로 뉴욕. 뭐 요새 조금 봐주는 데가 뭐죠? 메트로 DC. 아, 그런데 가야 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재력도 있고, 그곳에 가야 사람들이 좀 비전도 있고,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딱 거기 짱박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소위 말한 데스티네이션 시티.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 많이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잡쳐서 딴 데로 또 떠나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하나의 데스티네이션 시티라고는 안 불러요. 이게 일종의 모르겠어요. 인턴십 하는 시티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많은 청년들이 직업 때문에 할수 없이 또딴 데로 가요. 근데 이렇게 남가주 이런 데 가보면 그냥 바글바글, 바글바글. 그러니까 이제 목회는 그런 데가. 아니, 어장이 커야 그물을 던지면 사람이 모이지. 예루살렘 파들입니다. 그럼 그런데 복음 전해야 돼? 전해야죠. 전해야죠. 그럼 반면에 뭡니까? 아, 세상에 이런 중심부, 세상에 화려한 곳,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 그런 데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 근데 또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셨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변으로 가야 되나요? 가난한 자들에게만 가야 되나요? 예. 요새 이상하게 YTN 기자 한 분이 필라델피아에 짱박혀 계시면서 한국의 필라델피아에 대한 이상한 기사들만 띄워가지고 이 특파원을 빨리 보내든지 해야지. 한국에 갔더니 필라델피아 그랬더니 마약하는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던데요. 이러고 그래요. 아유, 이런 참 빨리 보내야 돼, 이런 분들은. 여기 계신 가세요, 빨리. 누군지 모르니까. 그 이런 데도 가야 되나요? 가야죠. 도시 선교해야 되나요? 해야죠. 근데 거기만 가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저는 마태복음이 갈릴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과 끝이 매듭이 분명해.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점은 갈릴리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출발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 안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비로소,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바로 이 암흑의 땅에서 말씀을 선포한 그 주님의 첫 출발점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적인 논리로 하면은 마지막에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빛을 어둠의 땅에 비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지 끝이 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갈릴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그러나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복음의 중심부는 어디냐? 저는 복음의 중심부는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그 어디든지 복음의 중심부라고 생각해요. 그 복음의 중심부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하신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 앞에 가슴 설레며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제자로서 주님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이 자리가 복음의 중심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예루살렘이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갈릴리가 되는 거겠죠.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대면하는 그 기적의 현장이 복음의 중심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가야 합니다. 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섬김의 위치로,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가는데, 또 가면 거기가 복음의 중심부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은 항상 옮겼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복음의 중심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이 살아계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이 현세, 이 현세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내가 물론 다시 오는데, 다시 오는 것만 너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산소망. 현실이 암울해요. 현실이 암울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개인적인 무슨 좀 아주 급한 일들을 벗어난 분들에게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잠시 눈 감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사실 수도 있는데,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전쟁이 끝이 안 나요, 이게. 근데 뭐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아주 멍청하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떤 실수를 범할지 모르는데, 분명히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면 그것은 실수예요. 실수. 어떤 실수? 자기 망하는 실수, 세계를 망치는 실수. 근데도 그러다가 하나 빵 터뜨리면 온 세상이 잿더미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스며들어와요. 그건 시대야, 지금 시대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아내하고 뭐 다운사이즈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그집 밖에 야드 일하는 게좀 귀찮아가지고 컨도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한번 이사 갈까 이제 이러고 좀 찾아보고 있어요. 컨도. 근데 이렇게 요새 부동산 요 리스팅을 보면은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사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지금 또 부동산 계열 일하는 분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어요. 맨 밑에 쫙 내려간 뭐가 있냐면, 리스크 팩터라는 게 나와요. 리스크 팩터. 즉, 요 집의 위험 요소가 뭔가, 위험 요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돼. 그걸 안 보고, 그냥 샀다가는 홍수 나면 물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이제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홍수의 위험도. Flood factor. 그 홍수의 위험도를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요 교회 이제 할 때도 요때 이제 요 지역을 플러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그런 이제 뭐 홍수 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거 홍수 날 지역은 아닌가 보면 100 year flood plain. 그러면은 100년에 한번 홍수가 온다. 이제 거기는 그 이상은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 좋은 거예요, 그럼. 요새는 근데 그 말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 100년에 한번올 홍수가 10년에 한번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고 뭐라고 이젠 돼 있냐면은 10분으로 해가지고 10이 이제 베이스예요. 10에서 10분의 1이면 아주 좋고 10분의 4 정도 되면 그집 사면 안 됩니다. 아마 10분의 4 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여기. 팔기가 좀 어려워요. 네, 플러드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 스톰 있죠, 스톰. 폭풍의 폭우, 폭풍이 올수 있는 리스크.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거는 우리 동네 사는 이 델라웨어 밸리 사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 그 팩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1년에 이틀 정도 걸쳐서 올 만한 메이저 태풍, 아 태풍이 아니라 폭풍이 이 지역에 올수 있는 리스크는 1년에 8번. 8번. 지금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2025년이 되면, 아 죄송합니다. 2050년이 되면. 2050년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 아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예? 2050년. 예, 27년 후입니다, 지금부터. 2050년이 되면 거의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스톰의 횟수가 1년에 24번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 토네이로 와가지고요. 델라웨어에서 한분 돌아가셨어요. 역사상 전무한 사이즈로 왔어요. 갑자기 여기 막 와요. 근데 8번 폭풍의 위험이 있던 지역이 불과 27년 후에 세 배로 늘어난다는 거야. 자, 제가 아주 오늘 복음 아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사 가려고요? 캘리포니아도 안 돼, 이젠. 거기도 박살 났잖아, 이번에. 그럼 뭐냐, 도대체.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진짜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나는 안전한 거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로 끝나지 않잖아.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봤을 때 기도가 바뀌었다니까요.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가 뭐로 바뀌었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사실 요새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세상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예? 기술 문화가 좋아진다고 해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잖아요, 딴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일부 답이 됐어요.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에게 예수님만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살겠죠, 뭐.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